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국방장관 회담 제안을 거절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지난밤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리상프 국방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자는 우리의 5월 초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통보해왔다고 어제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보낸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중 간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호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중 국방장관 회담 거절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오스틴 장관과 리 부장과의 회담을 제안했으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양국 간에 진행 중이라고 지난 24일 말했었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리 부장은 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곧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재선을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1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그는 여전히 F-16에 있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면서 나는 그에게 우리가 스웨덴과의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 의회 일각에서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튀르키예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과 관련해 에르도안 대통령 측의 움직임이 기대되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를 그에게 제기했다며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약 3개월 뒤인 지난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으며 핀란드는 지난달 4일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지만 스웨덴은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동의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6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오전 9시 31분경 중국 북서부 간수성 고비 사막에 있는 주치안 위성 발사장에서 선저우 16호를 쏘아 올렸으며 발사 약 18분 뒤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선저우 16호에는 우주 비행사 3명이 탑승했으며 이들은 2021년부터 시작된 중국 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다섯 번째 유인우주 임무를 통해 지난해 11월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선저우 15호 승무원 3명과 교대합니다. 선저우 16호를 이끄는 징하이펑 우주비행사는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1990년대 후반 진행된 우주비행사 훈련생 출신으로 선저우 7호, 9호, 11호 비행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완공된 해당 우주정거장은 3개의 모듈로 구성됐으며 중국은 영국어주용 우주전투기지 확장을 위해 현재 T자 형태인 우주정거장을 10십자 구조로 만드는 추가 모듈 도킹을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유인 임무를 1회 더 수행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버스 크기의 우주망원경 발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늘 다음 달 중 군사위성 발사를 할 계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 군부서열 2위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오는 6월 곧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이 정찰위성과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 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 정보 수단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인공위성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을 최종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립 건물 두 개 동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한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발사가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맞선 자위권 차원이라고 노동당 군사위원회 고위 간부가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메모리얼 데이 연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렀던 대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18도, 최고는 19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장착하는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근 건설된 새 발사대에서도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발사대 두 곳 모두에서 일제히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로켓을 최종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립 건물 두 개 동이 모두 발사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9일자 위성사진에는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로 동쪽의 주처리 건물과 이 지점에서 약 140m 떨어진 서쪽의 발사대를 오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하 터널을 통해 동쪽 지대로 옮겨진 로켓 부품 등을 바닥에 뚫린 구멍을 통해 넘겨받아 이를 바로 옆 주처리 건물로 옮긴 뒤 주처리 건물에서 조립이 완료된 로켓을 다시 넘겨받아 이를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광명성 로켓을 발사할 때도 이런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발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약 140m를 움직여 발사대에 맞닿아 있는 사실이 29일자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이 이동식 조립 건물을 발사대 중간 지점으로 옮긴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발사대와 맞붙도록 만든 건 지난 2016년 발사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10월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동식 조립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옮겨진 뒤 외벽과 지붕이 해체됐으며 이달 중순엔 다시 재조립돼 기존 위치, 즉 주처리 건물 쪽으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조립 건물을 옮긴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4일자 위성사진에선 이동식 건물이 기존 지점에 있는 장면이 보이지만 25일부터 28일까지는 이 일대에 낀 짙은 구름으로 동창리 일대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25일부터 29일 사이 어느 시점 이 건물을 이동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빠른 속도로 건립한 새 발사장의 이동식 건물도 발사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29일자 위성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와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등은 북한이 기존 발사대에서 동남쪽 약 3.5km 지점에 새 발사대를 짓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발사대 부지에는 불과 열흘 만에 가로 135m, 세로 40m 크기의 대형 콘크리트 패드가 들어섰고 그 주위와 주변에 각종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특히 가로 50m, 세로 30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이 콘크리트 패드에 설치됐는데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이 건물이 로켓을 조립해 북쪽 끝부분에 자리한 대형 철제 발사대에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었습니다. 이 건물은 처음 식별될 당시 콘크리트 패드의 남쪽 끝부분에 붙어 있었는데 이날 위성사진에선 약 60m 북쪽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또 당시엔 지붕이 파란색이었지만 현재는 하얀색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건물의 북쪽 끝부분엔 대형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이 구조물은 위성사진상으로는 하얀색으로 표시됩니다. 종합하면 북한은 기존 발사대와 최근 빠른 속도로 건설한 발사대 두 곳의 이동식 조립 건물을 일제히 겐트리 타워 쪽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물론 위성사진만으론 이동식 조립 건물 안에 로켓이 들어있는지 혹은 로켓을 이미 이동시켜 겐트리 타워에 장착시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한 사실과 맞물려 매우 주목되는 변화로 해석됩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확인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6일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슈멀러 선임 연구원도 29일 이동식 건물 두 개가 일제히 이동했다는 BOE의 해석을 확인하면서 현 시점 북한이 과거 발사 때 활용했던 기존 발사대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It's most likely that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use their older pad that they've used in the past just because
그러면서 물론 새 발사대가 시각적으로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새 발사대에서 어떤 종류의 로켓을 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 발사대 주변에서 연료 산화제 벙커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체 연료를 이용한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안정적으로 기존 발사대를 선택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슈멀러 선임 연구원은 만약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면 기술적으로는 두 곳 모두에서 발사할 수 있다면서도 기존 발사대가 더 액체 연료 발사에 특화된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한 V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성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으로부터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맞선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고도화된 자신들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연합훈련을 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고 있다며 거듭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30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9일 국제해사기구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를 군 수뇌부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리 부위원장은 미한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과 한국이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정찰위성 발사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미국의 정찰자산들이 적대적인 공중 정탐 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면서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 지대는 물론 주변 국가의 중심 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미 한에 돌리며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당화한 겁니다. 한국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 훈련 등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정찰 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리 부위원장은 또 정찰위성 1호기 이외에 또 다른 정찰 감시자산 확보와 전략무기 개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그는 오는 6월 곧 발사하게 될 군사 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이 불러온 현 정세하에서 정찰정보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그리고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의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다면서 발전 계획들을 실행해 나갈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군부 2인자가 직접 입장 발표에 나선 것은 단순히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미 국방력 강화 의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군을 대표해서 일정하게 그 정당성이라든가 향후에 대미 차원에서 추가적인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군의 입장을 표명한다. 이게 이제 아마 오늘 메시지의 주요한 어떤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은 미국에 맞선 핵 전략을 부각시키고 있는 북한으로선 핵미사일 무기체계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정찰위성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ICBM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때릴 거냐를 보려면은 미국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그 정찰 자산을 갖고 이렇게 공격하려는 대상이라서 미국 본토를 들여다보려고 한다면요. 이거는 인공위성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리 부위원장이 언급한 정찰정보수단의 확대는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함께 대남 침투를 위한 무인기 개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반도를 함께 감시하려는 북한의 군 정찰위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5기 정도를 발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정찰위성은 물론 고고도 정찰기나 저고도 정찰기 등 변변한 정찰 자산이 전무하다며 리 부위원장이 이런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찰위성 1호기뿐만이 아니라 향후 무인 정찰기 아니면 기구를 이용한 아니면은 북한식 저고도 정찰기 이런 걸 모두 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열세했던 정찰 능력의 확보가 목적이고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정찰위성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리 부위원장이 미 정찰 자산들의 공중 탐지 활동에 대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위협이라고 한 언급에 대해선 중국 또한 사실상 미 정찰 자산의 표적임을 드러내 미한일대 북중러 구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김진무 교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발사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 제재의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한편으로 끌어들여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려는 셈법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중국을 일단 끌어들여서 미국의 군사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찰위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감시 정찰 수단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 한성근 공보차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 미한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위성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공보차장은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과 북한 위성 그리고 로켓에 대한 요격 가능성, 잔해물 수거 여부 등에 대해선 군사작전에 관련한 내용이라 구체적인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옥 연구위원은 북한이 위성 발사체 비행 경로를 공해상으로 잡았다며 공해상에서 이를 요격할 권한이 한국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뭔가 실패를 해서 기존에 있는 방향과 달리해서 뭐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요격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행동하는 데는 분명히 제한이 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에게 가할 수 있는 응분의 대가라고 하는 거는 상당 부분 외교적이고 경제적도 정치적인 접근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일본 측에 통보한 해상 좌표에 따르면 잔해물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충남 대천항 서쪽 230km에서 300km 거리의 공해와 제주 해군기지에서 서쪽으로 270km에서 330km 떨어진 공해상, 그리고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700km에서 1000km 떨어진 해상 등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아직 위성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IMO 회원국으로서 미사일이나 위성발사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조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아직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29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방침을 국제해사기구에도 알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도 발사 방침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수로기구에서 관장하는 무선 항행경보 시스템을 통해 통보한 사실은 확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보로 국제해사기구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선 항행경보 시스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수로기구가 설치한 경보 시스템으로 선박들에게 해양 안전과 항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적인 시스템입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29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으로부터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은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알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의 미사일 및 위성발사 전 통보 의무 이행 현황을 보여주는 안전항법 고지 사이트에서도 북한의 위성발사 전 통보 조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반드시 회원국 선박들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위성발사 전에 기구와 관련국의 사전 통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 위성을 발사할 당시 발사를 5일여 앞둔 2월 2일에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사실을 최종적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확인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에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해 항공고시보를 발행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민간항공청이 29일 발표한 항공고시보를 통해 자국 인근 항로를 지나는 항공편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등에 게시된 항공고시보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가 낙하할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동부 상공을 비행 주의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약 700km, 한국 제주도를 기준으로는 남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시간은 2023년 5월 31일 0시부터 2023년 6월 10일 23시 59분까지로 안내됐습니다. 고시의 목적은 즉각적인 주의와 비행 전 정보 게시, 비행 운영상 필요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특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각별히 주의해야 할 5개 비행구역의 좌표가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항공고시보는 항공기 조종사 등에게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체계로 각국 항공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항활주로의 폐쇄나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상태 등의 정보가 담기며 이번처럼 군사활동이나 우주 비행체 발사와 관련한 내용도 고시됩니다. 따라서 필리핀 민간항공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 시간과 추진체가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로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항공고시보를 발행한 것입니다.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이 29일 게시한 일본 해상보안청 제공 항행경보사항을 보면 북한의 1단 로켓의 낙하 지점을 전북 군산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 서해 바다로 추정했고 위성 덮개인 페어링과 2단 로켓이 각각 제주도 서쪽 먼 해상과 필리핀 루손 동방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당국은 2단 로켓의 자국 인근 해상 낙하에 따른 위험성을 각 항공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현지 시각 29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으로부터 31일과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관련 활동은 국제 규범에 대한 위반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릴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주종관은 29일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사전 통보한 것과 관련해 발사의 합법성을 주장하려는 포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llows the rules for notification for satellite launch as a way to say these are peaceful technologies and they're not prohibited by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세이모 전 주종관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 관련 안보리 결의가 위성 발사나 우주 발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위성 발사가 평화적인 기술이며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위성 발사에 대한 신고 규정을 따른다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9일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4월 제작 완성을 선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 일정을 공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는 인공위성 발사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5항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시 미한일은 이 조항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도 탄도미사일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추가 대북 결의 1874호, 2087호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문구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하는 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있다며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ll, there are man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prohibit North Korea from conducting ballistic missile.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의 우주 발사나 위성 발사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제한하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 인공위성과 관련된 우주 발사체 시험 등과 관련해 유엔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최근 성공한 가운데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북의 우주 개발은 아무리 평화적 목적이어도 도발과 위협으로 제재 대상이고 저들이 하는 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우주 군사화를 노린 것이라도 평화적 목적이라며 아무 일 없는 듯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북한의 행동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제한을 둔 것이라며 이중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gain, I think that, you know, it's not a double standard because of North Korea's behavior, the international.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가 정당화다는 주장을 강화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일부 통보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통보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과거 북한의 모든 위성 발사에는 탄도미사일과 직접 관련된 기술이 사용됐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과거 은하 혹은 대포동 2호로 불리는 우주 발사체의 경우 1단계 발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엔진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엔 어떤 것을 발사할지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이 발사한 것이 무엇이든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첫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고도 500km의 저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나선 맥도웰 박사가 전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29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 위성의 성능은 서구의 저성능 상업 위성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앞으로 정지 궤도를 목표로 대형 발사체를 실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첫 번째 움직임을 올해 말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맥도웰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님, 북한이 31일부터 내달 1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지점 세 곳을 발표했는데요. 낙하 예상 지점을 감안하면 북한 위성 발사의 궤적이 어떻게 될까요?
It's actually a little unclear based just on the warning areas. There are two possibilities, I think. What seems to be happening is that they launch.
사실 경고 구역만으로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북한 발사장에서 남서쪽으로 한국 서쪽 바다로 발사하는 것 같은데 일단 로켓 낙하 이후에는 방향을 바꿔 남동쪽으로 향해서 오키나와 상공 약 500km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고 구역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2단 로켓 낙하 이후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2단 로켓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다시 방향을 틀어 필리핀 상공을 지나 태양 동기 극궤도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발사가 성공한다면 500km 상공의 궤도에 진입하고 대략 극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한 것은 발사를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맥도웰 박사님, 북한이 정찰위성을 태양 동기 극궤도에 올릴까요? 아니면 저궤도에 올릴까요?
So sun synchronous orbit is one particular kind of low Earth orbit. And so the orbit that we think they may be aiming
태양 동기 극궤도는 저궤도의 한 종류입니다. 북한이 경사각 97도, 고도 500km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꼭 태양 동기 극궤도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적인 높이의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궤도죠. 이 궤도에는 많은 위성들이 돌고 있고 따라서 북한도 첩보 위성을 그곳에 올리고자 할 것입니다.
24시간 연속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정지 궤도와 달리 태양 동기 극궤도는 특정 지역을 같은 시간에 통과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 개의 첩보 위성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I think the challenge for North Korea in making use of spy satellites is not so much the number of satellites but
북한이 첩보 위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위성의 숫자가 아니라 위성 송신 자료를 지상에서 수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다른 우주항해 국가와 달리 전 세계에 선박과 추적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위성과 교신하고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이 좋더라도 하루에 최대 몇 장만 확보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북한 위성 시스템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저성능 상업용 위성과 비슷한 해상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미국 국가 정찰국의 위성과 물론 경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맥도웰 박사님, 북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의 해상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찰 첩보 위성으로 쓰려면 1m 이하 해상도인 서브미터급은 돼야 하는데요.
I'm guessing this will be similar to some of the satellites that for example the Uribeol satellites that South Korea
아마도 기껏해야 1990년대 한국이 발사했던 우리별 위성과 비슷한 수십 미터 정도의 해상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능이 떨어져서 해상도가 100m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정교한 카메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상도가 몇 미터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글 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서브미터 기술은 북한이 없을 것입니다.
맥도웰 박사님,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 때만 자료를 수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The problem is, as I said, waiting for it to come back over North Korea, which is going to happen maybe a couple times a day. So a couple times a day you have
위성이 다시 북한 상공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루에 두 번 정도입니다. 위성이 북한을 통과하는 건 10분 정도인데 그때 교신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일반적인 대학 위성 수준이죠. 예를 들어 대학의 초소형 위성 큐브셋과 교신할 수 있는 지상국이 하나만 있다면 큐브셋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교신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은 중계위성 등 서방의 보다 포괄적인 통신 방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위성은 큐브셋 수준이라는 거네요.
It's comparable to perhaps the smaller satellites that for example the SkySat
작은 위성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업체 플래닛랩스의 스카이셋이나 미국의 블랙스카이와 비슷한데 송수신 능력은 더 떨어집니다. 북한의 송수신 능력은 큐브셋 수준이고 정보 용량은 중간 해상도의 상업용 위성과 비슷할 것입니다.
맥교회 박사님, 북한 위성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지점 중 두 곳은 한반도 근처 서해와 나머지 한 곳은 필리핀 해상인데요. 낙하 지점을 통해 북한 위성 발사체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If you combine that with the fact that it's a 200-ish kilogram satellite, that gives you a sense of the size of the rocket that you'd need. North Korea needs a bigger rocket.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위성이 200kg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큰 로켓이 필요합니다. 이 로켓이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불쾌해할 국가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본토와 한국 상공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서쪽으로 선회해서 한국 서해 상공을 통과한 다음 필리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타이완이나 필리핀에 잔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북한이 효과적이고 본격적인 위성 체계를 구축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When you're just starting off with your satellite program, right, it takes a while to learn how to operate the satellites, to analyze the data. They're still in the practice mode.
위성 프로그램 개발 초기에는 위성을 작동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법을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북한은 아직 연습하는 기간이죠. 앞으로 개발 속도는 북한이 얼마나 자금과 자원을 투자하는가에 달렸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위성을 발사한다면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이후로 몇 달에 한 번씩 연속 발사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매우 빠르게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얼마나 정기적으로 위성 프로그램을 유지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맥도웨 박사님, 북한의 다음 개발 수순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What they want to see is regular boring. Oh yeah, the 20th spy satellite just went up, right? They want to operationalize it.
우선은 정기적인 위성 발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정지 궤도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언급도 한 바 있습니다. 약 500km 상공의 저궤도 위성이 아닌 36,000km의 정지 궤도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더욱 큰 발사체가 필요하고 아마도 ICBM 화성 15형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북한은 서해에 새로운 발사대도 만들고 있는데 올해 말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지 궤도를 목표로 대형 발사체를 실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찰위성, 중계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 군사용 전략통신위성 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움직임을 올해 말에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로부터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안보체제에 지속해서 도전을 가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어떤 나라도 혼자서 이 같은 위협에 맞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한국의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린 확산 방지 구상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확산 위협에 주목하면서 PSI를 더욱 확대하고 성장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안보 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쟁에서 숨진 미군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치렀던 대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은 전쟁에서 숨진 미군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념연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렀던 대가를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We must never forget the price that was paid to protect our democracy.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군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필요하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서 오늘날 그들과 가족들의 봉사와 희생 또 가족들의 희생은 저 고요한 비석 너머로 울려 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Our troops have fought for our democracy and if necessary died for it.
그러면서 우리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맺어진 유대로 구축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힘에서 그것을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ee the strength of our NATO alliance built from the bonds.
이어 우리는 동맹들과 나란히 평화를 지키면서 한반도에서 여전히 보초를 서고 있는 군대를 통해 그것을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군이 선의를 위한 군대로서 자랑스럽게 복무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기지와 병영, 함정에서 그것을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We see in every base, every barrack, every vessel around the globe where our military proudly serves.
아울러 그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지켜봤듯이 우리는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전장 안팎에서 미군을 돌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전쟁에서 숨진 미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미군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 behalf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please accept our country's deepest gratitude for all that you have given.
오스틴 장관은 이어 전쟁에서 숨진 장병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전몰 장병의 넋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18세 젊은 나이로 참전했던 병사는 73년 만에 고향에 묻혔고 죽는 날까지 동료들을 돌보다 전사한 군중사제에게는 그의 이름을 딴 우체국이 헌사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은 29일 미 동남부 조지아주 앤더슨빌 국립묘지에서는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고 루터 스토리 상병의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50년 9월 1일 낙동강 인근 전투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중 혼자 전방에 남아 중대 철수작전을 업무하다 장렬히 전사한 고 루터 스토리 상병은 이날 73년 만에 고향 땅에 묻혔습니다. 지아 와그너 앤더슨빌 국립공원 관리청장은 전날 열린 기념식에서 스토리 상병은 한국전에 참전해 치열한 전투를 치르던 중 다른 부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Memorial Day is especially poignant this year. After 73 years of being lost,
또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에 스토리 상병이 고향 땅에 묻힌 것은 미국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50년 18세의 어린 나이에 미국 육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스토리 상병은 당시 부산 교두보 전투에서 실종됐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지난 2018년 하와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한국전 참전용사의 신원 미확인 유해 652구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마침내 지난달 6일 전사한 지 73년 만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을 통해 스토리 상병의 신원 확인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스토리 상병의 숭고한 희생과 영웅적 행동은 오늘날 한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안보, 번영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은 스토리 상병과 같은 실종 장병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및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자유와 가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장병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재확인하는 기회로서 공동성명을 채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중부 캔자스주에서는 한국전쟁의 예수로 불리며 많은 생명을 구했던 미 군종신부 출신인 고 에밀 카폰 대위를 추모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카폰 신부의 고향인 캔자스주 해링턴시의 성유한 천주교 성당 측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카폰 신부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아 기존 해링턴 우체국 건물의 이름이 에밀 카폰 대위 우체국으로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이를 기념하는 명명식을 열고 카폰 신부를 기리는 추모 미사를 집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2021년 3월 캔자스주의 로저 마셜 공화당 상원의원과 트레이시만 하원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카폰 신부를 기리는 공동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결의안에는 국가에 대한 카폰 신부의 영웅적 봉사와 애국심, 동료 병사들에 대한 남다른 용기와 신념, 신앙심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카폰 신부는 지난 1950년 7월 미 육군의 군종사제로 한국에 파견됐습니다. 그가 속한 부대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평안북도 운산까지 진격했지만 그해 11월 중공군에 의해 포위됐습니다. 당시 카폰 신부는 중공군의 포위망에서 탈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를 마다하고 현장에 남아 부상병을 돌보다가 포로로 붙잡혀 압록강 남단에 있는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도 카폰 신부는 부상자를 돌보고 동료 포로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며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951년 5월 23일 장기간 영양실조로 인해 35세의 나이로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난 1993년 카폰 신부에게 하느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수여했고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카폰 신부에게 최고의 무공 훈장인 명예 훈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카폰 신부의 유해는 지난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에 돌아온 1868구의 유해에 포함됐지만 신원 미상으로 분류돼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묘지에 묻혀있다가 약 70년 만인 지난 2021년 5월 신원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중고선박을 추가로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올해에만 10척의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깃발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란봉 7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중국 선적의 화샹 669호였던 이 선박은 2023년 5월 선적과 이름을 각각 북한과 모란봉 7호로 등록했습니다. 중량 톤수 2,988톤의 중소형 화물선인 모란봉 7호는 2008년에 건조된 선박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중국 선적의 화샹 669호로 운항돼 왔지만 이달 돌연 북한 선적의 모란봉 7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란봉 7호를 IMO에 등록한 주체는 북한 평양 모란봉 구역 소재 모란봉 쉬핑으로 IMO는 이 회사가 모란봉 7호를 소유한 시점을 5월 15일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은 물론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중국 선박이 지난달부터 북한 깃발을 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GISIS 자료에는 중국 선적의 서우샹 8호가 2023년 4월 11일 기해 북한 선적의 대동문 1호로 등록됐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5,696톤급으로 2008년 건조된 중형 선박 대동문 1호의 등록 주체는 평양 소재 대송산 쉬핑입니다. 2008년 건조 시점부터 15년 가까이 중국 선적이던 이 선박이 지난달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BOA는 GISIS를 조회해 중국 선박 8척이 올해 북한 깃발을 달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선적의 왕하오 1호는 이달 북한 선적의 송림 5호로 등록됐으며 지난달에는 태령 3호와 덕성호, 황룡산호 등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북한은 올해 1월엔 향산호를,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를, 3월엔 송림 9호를 각각 신규 북한 선박이라며 GISIS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두 척이 추가되면서 북한이 올해 자국 선박으로 등록한 중국 중고 선박은 모두 10척으로 늘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이보다 4척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번 이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15일 북한의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앞선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선박 취득에 관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 문제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조사할 것이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10억 달러 이상을 훔치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북한이 1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비공식 협의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Meanwhile, the DPRK has launched indiscriminate cyber attacks that have impacted networks, including critical infrastructure network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을 훔쳐 모든 유엔 회원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자국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이 과거 많은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고 외국 중앙은행까지 털었다며 지금도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로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작년에만 10억 달러에 가까운 가상 자산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들이 계속 엘리트 해커 부대를 모집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is the primary organ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ust take the lead.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책임지는 주요 기관으로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알바니아는 북한은 불법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악의적인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거듭하는 악명 높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come a notorious example of repeated malicious activities and cyber attacks.
그러면서 이런 자금들은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그들의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 정책의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대표해 발언한 덴마크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훔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알바니아와 미국이 공동 주최하고 에콰도르와 에스토니아가 공동 후원국으로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비공식 협의체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 때문에 공식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열립니다. 한 개 이사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유엔 TV를 통해 공식 중계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공식 중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회의를 중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러시아와 러시아 연계 사이버 행위자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공과 민간 부문을 겨냥한 지속적인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사국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아리아 포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동맹들과 협력해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6일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재 조치한 데 대해 중국의 발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이 중국의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주요 정보기술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의 구매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고 밝힌 최근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의 강력한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번 조치와 최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표적화 조치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체계에 전념하고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조치로 인한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왜곡에 대처하고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광범위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시행된 이후 줄곧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제재 발표 직후 21일 중국 당국의 지적이 사실 무근이라며 마이크론사에 대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 2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국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해 계속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431년 5월 30일 프랑스의 성녀 잔다르크가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이 한창이던 1412년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잔다르크는 10살 때 조국을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100년 전쟁은 영국이 프랑스 왕의 계승을 고집해 약 100년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는 17살 때인 1429년 프랑스의 샤를 왕세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잔다르크는 이후 프랑스 군을 이끌며 각지에서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영국 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고 이후 프랑스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 결과 잔다르크는 마녀라는 죄명을 얻게 됩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1431년 5월 30일 마녀라는 누명을 쓴 채 화형에 처해집니다. 잔다르크의 나이 겨우 19살이었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1920년 로마 교황청은 잔다르크를 성녀로 인정합니다. 1922년 5월 30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햄 링컨을 기리기 위한 링컨 기념관이 완공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세워진 링컨 기념관을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헨리 베이컨이었습니다. 베이컨은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 링컨 기념관을 설계했습니다. 링컨 기념관은 모두 36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기둥은 링컨 시대 미국 연방을 이루었던 36개 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관 중앙에는 링컨의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기념관 벽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게티스버그 연설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은 노예 해방 선언을 주창했던 대통령을 기리는 곳답게 미국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